사도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중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가 7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또 일부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특별히 역사적인 맥락과 문화적인 맥락들을 좀 기억하고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읽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또 8장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오해가 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역사적, 문화적 맥락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사마리아는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주받은 그런 땅과 같았습니다. 주전 7세기경, 8세기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은 또 멸망을 당했었고 사람들이 끌려가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겜 지역에 그리심산에 또 사마리아 성전을 세워놓고 또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한 유대인들처럼 토라라고 불렸던 모세의 5권의 책들을 또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단순히 불신자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 보다 우리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훨씬 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천지나 뭐 이런 사람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언어들이나 태도에 이미 굉장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좀 그런 것과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쪽 지방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쪽의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간지대인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땅을 저주받은 땅, 부정적인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때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이제 세리나 뭐 창기,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로마인들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먼저 얘기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만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그래서 어제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증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건들을 묘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주 급진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복음이 금방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적으로 역사적 맥락을 뚫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급진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이 속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문화적인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혐오해 마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그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였는가,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큰 사도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으나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사도들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오해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 본문을 활용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신비적인 사건들, 이걸 이제 성령 세례라고 자기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본문을 봐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먼저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가 확증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성령 세례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말에 의뢰하자면 어떤 방언이라든지 어떤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본문을 통해서 공식을 찾으려고 해요. 세례의 어떤 두 단계.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주장하고 싶은 어떤 그런 교리들이 있다면, 근데 그 교리가 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전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속에서 실현되었던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두 단계로 보이는 이 단계로 나눌 수 있는 세례,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적으로 통전적으로 이 단계로 나눠지는 세례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기사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강조가 되어져야 하지만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일부러 오늘 본문에서는 무언가 세례가 지연되고 혹은 나눠지는 뜻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독특한 맥락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땅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때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대한 독특한 혐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혐오감을 떨쳐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는 아주 세심하게, 원래 다른 지역에서는 말씀을 받고 다 성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사마리아에서는 성령께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성령의 역사를 일부러 늦춰서 누가 왔을 때 그 일을 완성시키십니까? 사도들이 왔을 때.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 방문했을 때 이 일들을 완성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목도하게 합니다.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했다. 경험한 만큼 확신 있는 게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실히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이런 고백들이, 이런 보고들이 가능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너무 개인주의적인 차원의 언어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혹은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땡!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받았죠. 분명히 맞는 대답인데.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딩동댕! 맞다고 껌을 줬습니다. 뭘 줬는가까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받지 못한 껌 때문에 낙심한 마음을 아직까지 달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이제 또 목사가 되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하니까 성경에서는 복음을 굉장한 공동체적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 내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나 혼자 믿고 천당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 지금 당장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 너와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평화에 대한 소식이며, 그리고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면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공동체적이고 교회론적이며 우주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복음의 결과이며 복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을 곰곰이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는 제가 뭐 이렇게 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꼭 같이 살펴보면 좋을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때는 어떤 때죠? 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이 할례도 받지 못한 놈들,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12절.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손님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이제는 어떤 겁니까? 이제 복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가까워진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여기서 말하는 둘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자기 안으로 불러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단순히 나를 천당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전에는 멀리 있던 원수되었던 평화가 없었던 서로가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서로가 거절하고 서로가 배제하고 서로가 차별화했던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원수 같은 두 민족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복음 사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사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훨씬 더 교회론적이고 우주적이고 광활한 그리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문제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꼼꼼히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3.1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5년 차가 되는데요. 지난 4년간 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관계적인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을 살펴보면 이전 되게 중소형 교회에 있었는데 중소형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싫으면 안 보는 게 안 됩니다. 싫어도 봐야 됩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풀어야 돼요. 교회를 옮기거나 맨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대형 교회가 좋은 게 어떤 면이 좋냐 하면 반면에 나쁜 면이긴 한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인 겁니다. 부딪혀서 싸우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서로가 정반합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싫으면 진을 옮기면 되고 싫으면 당분간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해 보면 또 끝에 말씀해 보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이제는 동일한 시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리고 에베소 2장 말씀 마지막에 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복음의 결과, 우리가 끝까지 지향해야 될 교회론적인 목표. 근데 이게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면서 또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데요. 참 이런 게 너무 쉽게 포기되어진다는 게 있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거절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한 교회 밖에 어떤 한 집단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내가 거절하고 내가 밀어내고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거절하며 살아왔는지 또 누구를 나는 임의로 단절하고 배제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나 같은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포용 안으로 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그런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통영에서 추운 날씨 가운데 또 고생하는 선교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8장을 또 묵상했습니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속에서